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시자 그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가 하신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출발시키시고 가능케 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실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밝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상으로 그 이후에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은 복음서가 끝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두드러지게 성령님의 사역과 또 그것으로 인한 열매들과 꽃들을 서신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시며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며 오셔서 하실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을 놓치고 보기 시작을 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아주 크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 것 같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 앞에 항복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쉽거나 가능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같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선 설명되고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밝히면 밝힐수록 제자들은 지금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6절에 있는 것 같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다음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 해놓고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말하자면 죄를 깨우치게 하며 심판을 깨닫게 하며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을 하러 오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모두가 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약속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상당히 저한테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설교가 보통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회개케 하며 어떤 결심을 촉구하는 것일 거라고 보통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설교에 그런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있어서 제일 큰 그 내용이 되고 기능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하여 정당하게 설명하며 깊고 말하자면 정확하고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가 너무 먼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갈릴레오가 예전에 있었던 학설 중에 이런 학설을 뒤엎는 실험을 피사의 사탑에서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일수록 먼저 떨어진다.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가벼운 물건과 무거운 물건 중에서는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진다. 그 얘기를 누가 했죠? 하여튼 누가 했습니다.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누가 그걸 했어요. 갈릴레오가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증명을 피사의 사탑에 올라와서 가벼운 물건과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중력은 무게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제 갈릴레오가 그런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장 안에 있는 모든 호사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무슨 신기한 것을 하는 줄 알고 갈릴레오가 혹시 돌을 떨어뜨려서 피사의 사탑을 똑바로 세우는 줄 알고 모였는데 올라가서 성하고 저하고를 떨어뜨린 거죠. 그렇죠? 무거운 돼지와 가벼운 학을 동시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별것도 아니네. 그러고 돌아갔다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며, 그 다음에 쌓아야 하는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일 것이고,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 그러면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 것은 데모하다 맞은 최루탄 가스밖에 없어요. 그런 기대 때문에 성경이 설명하고 약속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사역은 설명은 성령님의 객관적 사역에 대한 묘사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객관적 사역. 개인 개인의 영혼에 와서 그를 죄에 대해서 깨우치며 심판을 경고하며 구원을 얻는 의를 깨우치는 주관적 사역이 아니라 객관적 사역. 이제 좀 이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있는 7절에 있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즉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의 오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을 위해서 옵니다. 알리바이라 그러죠. 부재 증명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는 성령 사역의 객관적 사역의 그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는 증거로서 서 계십니다. 가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리라. 이것이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입니다. 우리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우길 수도 있죠. 어디 거기 둘이 말하자면 임무교대를 한다 그랬는가.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오실 수 있지 않은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이런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았었는데 그때의 묘사를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심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진 것은 지상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못바가 죽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는 끝입니다. 혹 노예 기록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 가치에 의한 기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높아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천국에서입니다. 영계에서입니다. 여기서 떠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들림을 받았습니다. 거기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 모든 얘기는 이것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계신 증명으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객관적 사역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냐 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심판하는 효과를 보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객관적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시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꾸중하려고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정말 싸움을 붙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복주러 오셨고 사랑하러 오셨고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되죠? 부수적인 효과가 그렇게 나죠. 세상은 죄악된 관계 속에서 맺어져 있던 모든 관계를 부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들, 부모 자식 간도 깨어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중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와 생명 가운데 들어와 죄악으로 말미암는 관계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 불화를 획책하러 오신 것은 아니나 그가 하신 일들이 우리가 죄인인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우리가 쌓고 있었던 건물들과 기초들과 관계들이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가 예전의 체계를 부수는 효과를 만드는 그런 심판, 그런 차원에서의 심판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증명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남편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중간에 부인 보기에 몹쓸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씩 와서 무마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 줄 제가 명단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것이 맨정신으로는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 그럴 것입니다. 아니라 그럴 것이고 저도 뭐 여러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굳이 기라고 우기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죽은 영혼으로 죄악 속에 파묻혀 있는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사도신경을 같이 외울 수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것으로 가장 확실히 합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다면 다른 것을 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교회에서 봅니다. 방언을 하며 병 고침을 보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는 어떤 사역들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듯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매주 가봤자 욕밖에 먹는 게 없는데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 어찌 여러분의 인격이며 인품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여러모로 봅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 하는 데서 제일 많이 보죠.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이 더위에 몸이 안타까워서 여기 와서 앉아있겠나? 또 옆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러지 않겠는가? 나는 왜 여기 오늘 와 앉아있는가? 이 자리에 돈 받으면서 오래도 안 올 자리를 왜 내면서 와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며 주께서 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왜 여기 얘기한 것 같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부터 내쫓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신 증거인데 왜 이 땅에 안 계시냐면 우리들이 그를 이 세상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세상에서부터 추방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안 계시게 됐냐면 우리가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는 객관적 사역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소서.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왜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만일 우리가 잘못 죽였거든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습니다. 잘못 죽였다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홀로코스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싸지요. 억울할 거 개뿔도 없는 종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가지고 사그리 망했다고. 그대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안 돼 보인 거죠.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아니면 본전하네.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면 본전하네. 물론 본전 아니죠. 헌금 낸 것만큼 믿지고 주일날 교회 온 것만큼 믿지죠. 그 믿지는 건 조금이지만 진짜 있으면 어떡하냐. 믿지는 건 10원이고 이익은 천억인데 생각해 볼 문제죠. 머리큐가 세 자리만 되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죠. 왜죠? 수학이 아니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예외입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몰랐다. 그런 줄 몰랐다. 그렇죠? 몰랐죠. 애들 잘 보셔야 됩니다. 휴가철에 혹시 별 사고 없었는지 모릅니다만 한 번 전 몇 년 전에 어느 풀장에 갔다가 아주 끔찍한 장면 한번 목도했고 끔찍한 것을 참화로 가지 않게 제가 막아냈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소년같이 어떤 어머니가 풀장 앞에 풀이 가슴밖에 안 차는 데입니다. 애를 갓난애를 앉혀놓고 넋을 잃고 뭘 보고 있다가 뭘 봤는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넋을 잃고 뭘 보고 있다가 애가 물에 빠진 걸 몰랐어요. 때가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쏘르륵 들어간 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던데 애들 때는 이상해서 들어갈 때 숨쉬고 나올 때 숨을 막기 때문에 한 번도 고함을 못 지르고 그냥 고개 방아만 찍고 있는데 그 들끓는 풀장에서 아무도 그 애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눈은 작지만 날카로운 시력을 가진 본인이 전방 30m 앞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호같이 날라서 꺼냈습니다. 꺼내니까 애가 왕 울었죠. 근데 왜 뛰어갔냐면 저도 고함이 안 나와서 그 좋던 목청 다 어디로 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갖고 뛰어가서 꺼냈어. 애가 왕이니까, 아니 이놈이 왜 나를 째려봐요? 별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왜 날 째려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고함 지르는 데는 랭킹에 드는 사람이라고 꽉 했죠. 뭐. 제가 어디다 대고 뭐라 그랬어요? 죽었죠. 뭐. 애 빠진 줄 몰랐죠. 뭐. 그래서 죽어도 할 수 없어요. 모르면 그냥 다 해요. 그런 핑계는 없습니다. 공부 잘해야 될 줄 그때 몰랐죠. 그때 이빨 잘 닦아놓을 걸 그때 몰랐죠. 지금 뽑으려니까 죽을 노릇이죠. 그때 테레비 멀리서 볼 걸 앞에서 봐갖고 그냥 눈 나빠진다면 그때 몰랐죠. 몰랐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죄악의 잔재입니다. 그런 거 어디나 적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그를 못 박은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근거가 뭐였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다고 우긴다고 참남죄를 걸어서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말하자면 하나님 편을 든다고 그를 못 박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종교심과 성경 얘기하는 진리와 틀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편을 들어서 스데반 죽인 겁니다. 이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 제일 재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엔 안 믿겠다고 우겨갖고 사람 골치 썩이더니 믿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 떠들어서 또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고 물러 앉아서 골치를 썩여요. 신자가 쓸만한 노릇을 하는 적은 평생에 걸쳐서 열 번이 잘 안 돼요. 뭐 신통하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나는 아니겠지 라고 모두 생각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설마 나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 내 옆사람 보고 그러겠지, 그치? 그러기로 하죠. 뭐 그걸 제가 굳이 밝혀서 여러분을 자존심 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을 세우고 심판해서 이 세상에서 쫓아가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냐? 아버지께로 가셨다고요. 아버지께 성령님을 허락받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설명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본질적인 우리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무감각하며 반대편에 서 있으며 무지한 자인가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세상은 못 박은 예수로 그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늘 보혜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란 위로자라는 뜻과 변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인이라고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피고의 변호인을 변호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인데 누가 보냈죠? 그 변호인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세상이 볼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판결낸 이 문제가 윗 한층 높은 법정에 올라갔을 때 그 높은 법정에서의 심판자가 심판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를 위하여 이 법정에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로 보내셨다면 세상의 인물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면 이제부터 붙어봐야 알 문제지만 하나님의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여 주권자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는 이미 세상은 죽었다고 복창해야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세상 그가 틀린 것과 그에게 남은 것이 이제 그에게 떨어진 심판의 선거가 집행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선거된 심판이 이제 집행될 때까지의 기간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봐서 무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세상이 심판받고 세상이 틀렸고 하나님이 공의를 높이 드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집행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신자들이 이 문제가 과연 그렇게 풀릴 것이냐에 대한 증거를 무엇에서 요청하느냐 하면 개인적인 삶의 이해 부분에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죄를 심판하실 분이라면 내 아들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 봐주십시오. 혹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남은 달수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할 테니 붙여주십시오. 이번에 부장 진급에 제 남편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되기만 하면 매주일 안 빠질 테니까 해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며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묻다가 신앙생활을 다 놓칩니다. 기초 위에 쌓아야 할 것을 밤낮 기초를 물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내 편입니까? 정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걸 늘 전가의 보도 같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지의 관계가 걸릴 때만 꺼내놓고 부처만 주신다면 진짜 계신다면 하고 자존심을 긁어서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다 신앙을 갖다 결부시켜 왔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순 악질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신앙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하고 충동질하여 자기 이익을 구하려는 요즘 강대국 심법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나눠놔서 서로 충돌진질해서 고물딱지된 비행기나 팔아먹는 미국하고 소련과 방불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와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증명이 무엇을 지적하는가를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어떤 객관적인 선언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기초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심판을 당했으니 형 집행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기에 성령님은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쪽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쌓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은 생애 동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쌓는 작업이 아니라 쌓지 않고 요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잘하면 당신 편을 들 것이거니와 아니면 나는 이리로 가겠소 라고 욕을 들고 밤낮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것으로 써먹고 있었다는 이 지적에 대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가슴이 찔리면 울지 않고 괜히 웃더라고요. 괜히 나는 아닌 것 같은 무표정한 표정을 줘. 나 선생님은 다 알아요. 얼굴에 다 썼어. 그게 여러분과 나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대목이 어디냐, 여러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위에 쌓아야 할 부분들이, 그 기초가 나한테 기초로 있지 않고 그 기초가 늘 흥정할 거리로만 손에 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가 내가 그것을 확인하여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고거에 물으로써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내는데 써먹기 좋은 어떤 문제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더 잘할 거죠.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심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언젠간 종막을 고할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이 끝이 나면, 심판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세 징조를 처처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민족과 민족이 싸우리라. 그게 말세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예들은 역사상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옛날 우리나라에 수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그래 보였고,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지진이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나라와 나라가 늘 싸웠습니다. 이 말은 어느 때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기초하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하루에 두 번씩만 흔들리면 여러분 언제쯤 이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가스가 하루에 세 번씩만 폭발을 일으키면 얼마쯤 더 살다가 거기서 나오시겠습니까? 지진이 있으면, 나라가 싸우면, 민족이 싸웁니다. 여기는 영원히 있을 만한 곳이 아니며,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님을 지진, 기근, 홍수, 싸움 이런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이듯이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땅에 와 계시면서 그런 기초들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알며 무엇을 기초로 무엇을 쌓아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갑자기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흥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길을 살기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가르쳐 주셔서, 은혜를 베푸소서, 힘을 주소서, 살기 위한 하나님 편을 들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기도가 비로소 나오며 삶에 대하여 물어볼 것이 무진해질 것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시비 걸러 들어가고 싸우러 들어가고 얕은 꾀를 부리러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것으로 허비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그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부름받은 길들을 축복과 감사와 자랑으로 끝맺는 길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확인하기는 우리는 미련한 자요, 게으른 자요, 완악한 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며 주를 주라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그가 무도한 자녀들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우리의 완악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사 우리의 미련한 자리로부터 뛰어나올 수 있는 신앙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주를 아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를 아는 자들로 주를 아는 자답게 살 용기와 믿음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의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하고 보여야 할 힘과 자랑과 감사와 감격과 희열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며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갈급게 하시며 누린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들은 심령들마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거나 회피하지 말도록 주께서 흔드사 이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으소서. 은혜로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